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김 특사를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성관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김 특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공연 관람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전용기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내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간다고 한국 통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에서 정보부요원 4명이 동료 16명을 사살하고 도주해 탈레반 저항세력에 합류했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인 내부 공격은 게리스크 지구의 아프간 정보부 연계시설에서 간밤에 발생했다고 보안 소식통들이 오늘 BOA에 말했습니다. 오마르 자와크 조정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확인하면서 내부 공격이 자행되는 동안 탈레반도 정보부 센터를 공격해 치열한 교전이 촉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와크 대변인은 양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이며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와 시리아 남부의 무장 세력들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반응은 이스라엘이 어제 시리아 내 이란과 시리아 표적 12곳을 공격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공습에 나섰다가 귀환하던 길에 시리아 대공포에 피격돼 추락하자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겁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동맹국들은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영내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강력회의에서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들은 누구든지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오늘 시리아와 영내 모든 관련국들이 책임이 있다며 국제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집트군은 오늘 전국의 테러분자들과 범죄 단체들을 겨냥해 지난주 착수한 대규모 반테러 작전에서 16명의 무장 세력을 사살하고 3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메르 엘리파이 이집트군 대변인은 이번 작전에서 차량과 무기고 통신센터, 불법 아편 재배 지역이 표적이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이집트군은 텔레비전 방송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군과 경찰이 모두 이번 작전에 동원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은 지난해 무장 세력이 수피 교도들의 사원을 공격해 311명의 신도들이 사망한 시나이반도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의 레드 제라드 선수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올해 17살의 제라드 선수는 이날 열린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경기에서 87.16점을 받아 우승했습니다. 캐나다의 막스 페러 선수와 마크 맥모리스 선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르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경기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울러 크라머르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2010년 밴쿠버와 2014년 소치올림픽에 이어 동계올림픽 남자 5000m에서 사상 처음으로 3회 연속 우승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임효준 선수가 어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경기에서 2분 10초 458의 기록으로 우승하면서 이번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 선수들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공동 입장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는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서 공동 입장하는 장면 소리로 잠깐 들어보시죠.
코리아 일어났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이후 올림픽 사상 네 번째, 국제대회 통산 열 번째 공동 입장에 코리아.
지금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마치 올림픽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남북한 선수단이 입장할 때 누가 깃발을 들었는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공동 입장은 그 한국의 그 봅슬레이 간판 선수죠, 원윤종 선수 남자 선수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 한국 팀과 단일 팀을 이뤄서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의 황충금 선수, 이 두 선수가 한반도기를 같이 사이좋게 들고, 네. 이 한국은 개최국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입장을 했는데요. 네네. 두 선수가 한국 선수들 그리고 선수단 관계자들과 함께 맨 마지막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소리를 들으셨지만 이 올림픽 사상으로는 네 번째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하는 것이었고요. 또 국제대회 전체로 보면은 열 번째 공동 입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올림픽 사상 네 번째로 남북한 선수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할 때 관중석에 있었던 한국 응원단 그리고 북한 응원단이 일제히 일어서서 환호했고요. 또 기분석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참석을 위해서 북한에서 방문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네. 그 두 사람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그 방영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평창올림픽 성화는 누가 밝혔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림픽에는 그 경기 기간 중 그 전통에 따라서 그 그리스에서 채화된 그 성화가 올림픽 기간 중 내내 그 불을 밝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심사는 말씀하신 대로 누가 과연 그 개회식에서 성화를 밝히는 그 최종 주자가 되느냐 이것이 그 큰 관심사인데요. 네. 이번 평창 올림픽 그 최종 성화 주자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휘겨 선수죠. 김연아였습니다. 네. 김연아는 한국에서는 그 휘겨 여왕 이런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9일 오후 그 8시 그 평창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그 개막식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날 김연아는 그 앞 선수로부터 성화를 전달받아서 바로 뭐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멋진 그 휘겨 스케이팅을 그 하고 그런 다음에 성화에 불을 밝혀서 큰 그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김연아는 한국에서 그 겨울 스포츠를 대표하는 가장 그 유명한 인물입니다. 2010년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또 2014년 그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아주 유명한 스타다 이런 인물이고요. 또 앞서서 그 지난해 11월 그 유엔에서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그 모든 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 이런 그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당시 김연아가 그 특별 연설로 그 유엔 총회 그 연설에 나와서 평창 올림픽에 그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연아 선수의 그 소원대로 그 이번에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이 돼서 아주 큰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 혹시 이 올림픽 개막과 관련해서 뭐 느낌이 있으면 한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 하계올림픽 또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연달아 또 이렇게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특히 이번 올림픽은 단순히 그 스포츠 행사뿐만이 아니라 북한 핵위기가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에요. 이것이 과연 진짜로 북한 핵위기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그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 행사로 끝나서 다시 또 이것이 끝나면은 그 같은 핵위기 긴장 상태로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그 스포츠 행사와 또 기존의 그 정치적인 흐름이 엇갈린 이런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그 스포츠 행사보다는 상당히 더 국제적인 눈길을 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열린 리셉션, 즉 환영식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9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온 미국, 일본, 북한 등 각국 정상과 외빈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수들을 응원하며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표 단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죠. 이 행사장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악수를 하지 않고 중간에 퇴장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 그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북한 측 그 상임위원장의 그 조우 또는 접촉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네.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그 선수들의 말하자면 경기 자체도 그렇지만 미국과 북한이 어떤 만남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첫 번째로 함께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뭔가 그 수인사를 나누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좀 그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 행사 자체에 이제 그 6시부터 정상들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하는 그런 만찬이 시작되고 바로 그 전에 이제 그 옆방에서 리시빙을 하는 말로 네. 각국 정상들을 환영하면서 사진을 찍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이 행사에 펜스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들어가서 리셉션장으로 들어가서 인사말을 했고요. 인사말을 하고 나왔더니 그 자리에 그 펜스 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같이 세 사람이 사진을 찍었고요.
네.
그리고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를 안내해서 리셉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리셉션장의 헤드 테이블에는 그 아베 총리도 그렇고 또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같이 자리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
그 헤드 테이블에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같이 앉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펜스 부통령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참석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 악수를 하고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악수를 하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네.
다른 일정이 있었다라는 게 청와대 그 설명이지만 그 헤드 테이블에는 분명히 펜스 부통령과 펜스 부통령 부인의 자리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걸로 일단은 그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첫 조우라고 할까요?
네.
이거는 악수부터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것이 바로 미북 간의 그 만남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펜스 부통령이 미국 선수단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간다 이렇게 알렸다는데요. 이것이 설득력이 있나요?
네, 이날 그 오후 6시부터 그 행사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요. 리셉션 이제 영접 행사죠.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펜스 부통령이 이날 나타나긴 했는데 지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늦게 나타났고요. 또 5분 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늦게 나타나서 사진도 찍고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5분 만에 이날 그 행사장을 그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한국 언론으로부터 이것이 그 외교적 결례 아니냐. 대통령이 그 초청하는 영접행사에 늦게 온 데다가 이렇게 5분 만에 후딱 나가는 법이 어딨냐. 이런 그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청와대 그 대변인이 이것은 그 펜스 부통령이 사전에 이런 행사가 있던 그런 것을 알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녁 그 미국 선수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가겠다 이런 것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논란은 그렇게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요. 문제 핵심은 이것이 그야말로 그 같은 그 외부 사전 약속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냐 이제 이것인데요. 아무래도 그 얘기는 그 의도적인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날 그 행사장 그 좌석 배치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12명을 그 헤드 테이블에 배치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가운데 앉고요. 그 옆에 그 독일 대통령 배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한정, 그리고 펜스 미 부통령 내외,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IOC 위원장, IOC 위원장의 부인 이렇게 12명이 배치돼 있었고요. 펜스 부통령 내외는 유엔 사무총장을 가운데 끼고 두 사람 옆에 앉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부터 여러 번 고지했던 행사고 또 아베 총리와 이날 같이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이 아마 의도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도됐으면 아마 자리에 앉게 되면 김영남 가령 상임위원장하고 바로 두 사람 건너서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가령 두 분이 틀림없이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피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어떤 불쾌한 감정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같은 좋아하는 상황을 피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네, 일본 총리도 행사장에 늦게 나타났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베 총리도 먼저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베 총리는 펜스 부통령은 먼저 나갔지만 먼저 나가지 않고 앉아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그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아베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정상회담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위안부 문제 그리고 네. 북한과의 대화 문제를 놓고 열띤 말하자면 논쟁을 벌였다고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위안부 관련 합의를 한국 정부가 이행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감정 그리고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상당히 열띤 말하자면 공방이 오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는 말하자면 미소 외교에 넘어가선 안 된다 북한에
네.
이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경계를 나타내면서 압박을 강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남북 대화를 이 올림픽을 계기로 잘 이끌어가고 그걸 이어서 미북 간의 핵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펜스 부통령의 행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 앞서서 평택에 있는 한국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의 공격을 받은 천안함 기념관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8일 그 한국에 도착해서 그 한국 청와대를 예방을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요. 여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이 한미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대북 압박을 강하게 북한을 압박을 해서 핵 문제 해결하자 이런 대원칙에 이제 합의를 하고요. 이어서 그 9일 날 방한 이틀째인 9일 그 평택에 있는 한국해군 그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함대는 그 서해 교전 또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그 침몰된 아, 그 천안함 이런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그 탈북자들을 만났고 또 한국 해군 그 관계자로부터 그 여러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펜스 부통령이 아, 한국에 가기 전에 그 밝힌 게 있습니다. 본인의 아, 그 한국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아,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는 미국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 외에도 아, 북한의 인권 문제를 내가 알리겠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그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그 일종의 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해서 그 어, 이것을 평창 올림픽에 그걸 가리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같은 그 당초의 목표를 그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같은 행사로 탈북자들을 만나고 또 서해 그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탈북자 지금 얘기 나왔는데요.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이제 천안함 기념관, 그 다음에 또 탈북자 만나는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중에 자신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메시지는 똑같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기회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네.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최대 압박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자신의 유일한 말하자면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이 펜스 부통령은 사실 미국 내에서도 펜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강경파와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의 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그런 온건파들이 사실 의견이 좀 상치되는 부분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펜스 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 행정부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역시 이번에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감옥 국가다.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가둬놓고 고문하는 그런 국가다라는 메시지를 간언곳마다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강한 수위의 대북 발언이었다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 정상들과의 리셉션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소식 알아보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 부장이 전용기를 타고 왔군요.
그렇습니다. 9일 날 그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김여정 등 그 북한 그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그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은 그 북한의 그 국가수반이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그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그리고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그리고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이렇게 고위급 대표단 여러 명이 탔고요. 이 밖에도 그 지원성원이라고 해서 아마 실무자 대외 대남 담당을 하는 실무자로 보이는데 16명 또 기자들 이렇게 타서 9일 그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북한 언론이 이 비행기에 대해서 그 참매 2호다 이렇게 그 배쳤습니다. 그래서 평양 국제 비행장을 그 12시 30분에 떠나서 이륙해서 서해를 돌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 언론을 보면 이것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고 다니던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고위급 대표단을 이번 올림픽에 보내고 이 밖에도 예술단 또 선수단 또 응원단 이런 것을 수백 명 보낸 걸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자신들의 그 남북관계 개선 또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 1948년 남북 분단 이후에 남한을 방문한 북한의 최고위급, 이 직책상으로는 일단 최고위급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 남북관계를 돌아보면 김영남, 뭐 명목상이긴 하지만 네. 그 국가 원수, 국가 수반 아닙니까?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해서 정상회담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한 북한 고위 관리 중에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 더 높은 직책은 아직 없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등 해서
네.
상당히 많은 국가 원수들이 방문을 했지만 장관급 인사가 공항에서 영접한 경우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유일합니다.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인천공항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하는 자리에는 한국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직접 영접을 나가서 반기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이 언론들은 김영남 상임위원장 물론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요. 또 이보다 못지않게 백두혈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여정을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여정 파견이 왜 중요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아시겠지만 김여정은 그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에서 그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직계 이른바 백두혈통이 그 남한에 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관측통들은 얘기를 하기로는 김영남 위원장이 물론 그 대외적인 국가 수반이니까 직급은 높지만 실제 파워, 권력, 실제 지휘관은 김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 1인 통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2인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앞에서는 뭐 똑같은 위치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같은 그 북한 그 체제에서 유일하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서 얘기하고 얘기를 듣는 이런 사람이 김여정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김여정 그 노동당 제1부장이 내려온 것은 아마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내려온 것보다 더 비중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일종의 김여정을 보낸 것은 자신의 대리인, 본인이 직접 올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대리인을 남한에 지금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여정이 서울에 온 것은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일종의 예비적인 정상회담의 성격이 있지 않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김여정이 실질적인 고위급 대표단의 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고위급 대표단 단장은 물론 잘 아시는 대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인데요.
네.
그러나 북한 측 대표단에서 고위급 대표단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김현정 제1부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김 제1부부장에 대한 경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에 대한 경호보다도 훨씬 더 삼엄하게 밀착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에 비해서 역시 같이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내려온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나 리선건 조평통위원장은 사실 멀리 떨어져서 경호 자체가 한산했고요.
네.
전혀 주목을 못 받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국의 어떤 전문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을 한국의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말하자면 역할을 했던 문고리 권력
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문고리도 3명, 10명이 아니라 유일한 문고리 권력이다.
네.
그리고 또 미국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와 같은
네.
그런 역할이면서도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네.
이런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서 말하자면 직원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가장 가깝게 말하자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혈육안입니까?
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아주 의좋은 남매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 전권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세다라는 의미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남북대화가 미북대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 북측 대표단과 만나고 또 여러 다른 나라 대표들을 만날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그 평소의 소신이 많이 전달이 됐습니까? 강조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번 개막식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대화였습니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말하자면 정착 이런 것이었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지금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정세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이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관계 개선이 미북 간의 실질적인 핵대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이 시점에 이제 저희가 방송이 이뤄질 때는 이미 문 대통령이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도 다 이미 만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 이번 김여정,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지금의 이런 기류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남북관계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김여정과 함께 온 인원이 16명인데요.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의 방남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간의 이 고위 당국자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자리가 무슨 남북 간의 회담을 하는 뭐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고위급 그 대표 또 응원단 예술단을 보내서 축하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 이런 자리이긴 한데요. 흥미로운 거는 지금 그 이번 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그 남북 간에 고위 당국자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북한 그 북한이 파견한 그 고위급 대표단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외에도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북한에서 아주 대남 담당을 전담하는 그 관리죠. 그리고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희당 부위원장 외에도 지원인력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이 있는데요. 지원인력 16명 저희가 명단은 모릅니다만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여기에 아마 틀림없이 북한의 대남 또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상당히 비중 있는 실무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청와대 통일부 쪽에서 틀림없이 그 접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현안을 논의할 거다. 또 아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북 대화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국 정부도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핵 문제를 둘러싼 그 미북 교착 상태를 타개할 모종의 방안을 북측에 제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특히 그 방안 중에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지금 현재 그 북한에는 그 미국인 그 저 목사를 포함해서 세 명이 억류돼 있는데요.
네.
이 같은 미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북한이 먼저 이런 그 억류된 세 명을 풀어주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고 또 한국도 미국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 대화를 이루려는 이런 일련의 방안을 한국 측이 제시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소통 접촉할 기회가 또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올림픽에서 펜스 부통령이 이제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 아, 그 미국과 북한 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조우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일부러 아, 그 시간을 내서 만나기로 하면은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 가능성이 별로 크지는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 그 펜스 부통령은 아, 문재인 대통령이 아, 주최한 아, 정상들을 위한 그 리셉션 저녁 만찬에서도 사실 아, 그 불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잠시 5분 동안 머물면서 아, 그 헤드 테이블에 앉지 않고 또 다른 정상과는 아, 다 악수를 나눴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 상당히 아, 펜스 부통령이 말하자면 아, 의도적으로 악수를 피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 미북 간의 말하자면 접촉과 아, 그 회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여실히 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북한의 열병식이 한국의 평창올림픽을 겨냥한 일종의 대남 도발이다.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에,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의 그 건군절 열병식이죠. 이것이 그 한국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2월 8일 열려서 사전에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 이것이 그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의 일종의 도발 아니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도 아, 가급적이면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 북한이 아, 이, 당초 예정대로 그 열병식을 열긴 열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아, 11시 반부터 그 열병식을 가졌는데요. 또 열병식을 갖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만일 그 침략자들이 그 자주권을 0.001mm로 그 침해할 경우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점에서 이것은 그 당초 그 우려됐던 굉장히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열병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 무기가 등장하긴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신형 전략 무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열병식을 생중계 그대로 그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방영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그 열병식의 그 시간 몇 시간을 했냐 이것도 과거보다는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이 열병식은 하긴 하되 이것을 불필요하게 한국, 미국을 자극하려는 이런 것을 좀 의식을 해서 좀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가 궁금합니다. 한번 좀 전망을 해볼까요?
예, 그 사실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양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남북 관계는 이미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아, 그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군사회담 개최 아닙니까?
네.
사실 남북 간에 아, 올해 1월 1일 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한 달여 남짓 동안 전개되어 온 상황을 보면 정말로 숨가쁘게 상황이 진전되어 왔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부터 북한의 올림픽 참가 그리고 고위급 인사들의 그 말하자면 방문 또 선수들의 말하자면 마식령 스키장 서울에서의 공연 그리고 이런 것들 결국은 개회식에 이르기까지 참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상황이 전개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볼 때 그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서울 방문으로 또 그 문재인 대통령 면담 등으로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됐을 거고요.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좀 성급하긴 하지만 그 미국의 CNN 방송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15일에 광복절이죠.
네.
그 평양을 방문해 주도록 아마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이제 큰 변수가 없다면 어느 정도 그 관계 개선의 조짐은 충분히 있는데요. 그러나 이 남북 관계는 틀림없이 북한의 핵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의 진전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다시피 그 미북 간의 핵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도 그렇게 쉬운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북한은 현 시점에서 이미 80일 가까이 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한자리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는 바로 그동안 연기됐던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 간에 말하자면 대치기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네.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올림픽 이전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남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공동 입장했다는 소식과 함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악수를 거부했다는 내용, 또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정세 등을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 6년 안에 내가 가질 건 연간에서 가질 건 다 가진 걸 해마다 내가 이제 목표를 딱 써붙여놔요. 올해 내가 할 목표 상반기 뭐하고 하반기 뭐하고 쭉쭉쭉 다 붙여놨거든요.
6년 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나영 씨의 휴대전화에는 오늘과 내일, 이달과 올해 안에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도 주지 않고
북한과는 다른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또 꿈과 목표가 있는 성공한 탈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김나영 씨의 생각입니다.
통일준비명강사협회 회장 탈북 1호 대한민국 명강사 김나영.
지난해 한국의 수많은 유명 강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강사들만 붙일 수 있다는 명강사의 영예를 따냈고 지금도 한국 전역에 있는 군부대로, 학교로, 기업과 단체로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6년 한 4개월 되는데 1년 동안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냉면 삶는 주방 아줌마였어요. 시간제 알바까지 하루에 막 2만 원 벌어올 때도 있고 막 3만 원 벌어올 때도 있고
식당 설거지를 하는 종업원에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울고 웃기고
또 감동을 전하는 전문 강사가 된 김나영 씨. 이제 곧 마주할 것 같은 통일의 날을 위해서 발북자들도 항상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탈북민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국경을 넘을 때 그 도정신, 그 정신만 우리가 잊지 말자. 정착에 자기 부분에 성공할 때까지만 북한 여자들 대한민국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명강사 김나영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김 대표님의 가장 바쁘게 하는 일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맡은 일이 평일에 강의하는 거니까 뭐 강의를 하고 없는 날에는 뭐 협회 일 때문에 조금 애들하고 좀 토론도 좀 하고 책도 보고 거의 저는 평일에 강의죠. 예.
아담한 체격에 다부진 말솜씨를 가진 명강사 김나영 씨를 VOA 서울뉴스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일 많은 강의가 이제 군부대 강의예요. 우리나라 군인들 정신교육 그리고 학생 아이들 나라 사랑 교육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그 기업들에서 오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희롱 예, 그 강의도 제가 하거든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제를 줘요. 나라 사랑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게 오면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죠.
자신을 부르는 곳이 있다면 전국 어디에라도 한달음에 달려가 어떤 이야기 보따리라도 풀어놓을 수 있다는 김나영 씨. 전문 강사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한참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강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가 이제는 6년이고 지금 7월이니까 6년 한 4개월 됐거든요. 거의 5년 반을 제가 강의만 했죠. 그러니까 강의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예. 강의는 이제는 주제만 딱 주어지면은 그 준비하고 현장에 나가서 강의하는 때까지 뭐 무섭지 않아요. 너무나도 그 예, 자신감 있고 강의는 뭐 이제는 내 전문 직업이라고 좀 해도 다른 일은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김나영 씨의 명함에 또렷이 박혀 있는 명강사 세 글자는 한국에서도 특별한 강사들에게만 붙여지는 영예로운 수식어입니다.
통일준비 명강사협회 회장 탈북 1호 대한민국 명강사 이렇게. 네, 제가 우리나라 강사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나라 명강사가 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도 명강사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하나 탈북인 중에 명강사는 제가 하나 지금.
명강사가 되기 위한 전문 교육을 받았고 경진대회에 나가 수상도 했고 시연 강의를 해서 다른 명강사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붙일 수 있는 명강사.
강의는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네.
명강사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작년 8월에 제가 우리나라 183번째 명강사가 됐어요. 거기 이제 보면 우리가 유명한 김미경이라든가 장경동 목사라든가 그분들이 다 내 앞전에 명강사가 됐거든요. 예, 그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그래도 한 대열에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명강사가 되었다는 게 참 그때는 너무나도 막 예, 감격스러웠어요.
명강사가 되던 날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은 뭐라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복잡 미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은 국경을 넘었을 때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했을 때 그 감정이었어. 그냥 얼마나 기쁜지 말 잘하는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저는 어느 두 번째 국경을 넘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에 다 왔다 했을 때 그 안도감? 예, 그런 것 같은 소름이 쫙 돋았어요.
한 사람의 직업 강사 김나영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명강사로서, 탈북이로 명강사로서 통일시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꼭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적당히 가서 저 나라 북한의 사람들 민주시민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상열 예방, 성희롱, 안전 예방 모든 강의를 다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육성해내는 단체다. 우리 지금은 나라 사랑 강의를 하지만 여기에서 북한 사회를 진짜 민주시대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다 맡을 수 있는 탈북인 강사협회,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명강사협회, 내가 밟았던 전철대로 아이들을 다 육성해서 하나하나 탈북 1호, 2호 계속 명강사를 육성해내는 것. 그래서 목표를 통일준비 명강사협회라고 이름을 달한 거죠.
통일준비 명강사협회의 대표 김나영 씨. 김나영 씨가 태어나 자란 고향은 물 좋은 고장 함경남도 북청이었습니다.
저는 엄청 예, 귀하게 자랐어요. 귀하게 자랐지만은 그 귀여움은 아버지한테 귀여움 받았을 뿐이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질이 진짜 말 맞다나 그 남자 성질이고 여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엄마한테는 맨날 얻어맞고 자랐어요.
군인인 아버지의 위로 7이나 되던 오빠들도 모두 군인의 길을 가고 있었던 집안의 막내딸 김나영 씨. 자상했던 아버지와 엄했던 어머니 아래에서 큰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들이 맨날 개구쟁이여가지고 오빠들보다 내가 더 혼났으니까 맨날 벌서고. 근데 이제 제일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오빠들 잔등에 엎혀서 자랐다는 게 이제 오빠들이 참 저를 이제 이쁜 동생으로 딸이 여자 동생이 하나니까 그 장성한 오빠들이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쯤 다닐 때 보니까 그런 이쁜 스카프고 뭐 이거 있으면 그냥 동생 싸다 주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예, 오빠들의 사랑도 제가 많이 받고 예, 자랐더라고요.
시집을 간다면 오빠들 같은 늠름한 군인을 만나고 싶었고 여자 쪽에서 살림살이 준비를 많이 해가야 하는 결혼식 준비도 무엇 하나 걱정할 것 없었던 김나영 씨였습니다.
어느 오빠 이불장, 어느 오빠 식장, 어느 오빠 선풍기, 어느 오빠 자전거 하나씩 다 부모가 그때 다 가져를 준댔어요. 막내 시집 갈 때는 아버지 엄마 다 힘이 없어 늙었으니까 니네들이 달라붙어 해라. 그때는 1인당 가재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도 정말 요란하게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에서 시집도 못 가고 부모님한테 진짜 내가 봤다나 시집 가는 걸 보여도 못 주고 그러니까 이제 시집도 못 가고 제가 이제 압록강 넘은 거잖아요.
세상에 큰 부러움이 없었던 북한 처녀 김나영 씨가 죽음을 걱정하며 압록강을 넘게 된 이유. 김나영 씨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97년도 돌아가는데 그때 나보고 이제 진짜 이상한 말씀을 해요. 너 여기서 시집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랍니까 하니까 이제 아버지 고향 가라고.
평생 북한의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경상북도 군위군위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정신 돌았나 봐. 남조선 시집 가라는 거잖아 이거 지금. 아버지 고향에 가거라. 거기는 따뜻하고 먹을 게 많다. 아니 남조선은 어떻게 시집 가냐고. 이 아바이 죽기 전에 정신 나갔구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기 전에 이 치매 스타일로 뭐 이렇게 됐나? 유언이 아니라 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은 그렇게 잊혀지다시피 했었고 가족들은 몇 해 전부터 시작된 기근을 헤쳐나가느라 그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막 굶어 죽고 막 탈북한다고 막 조금씩 소리 날 때고 진짜 막 우리 민반도 막 굶어 죽고 우리 한 집이 막 없어지고 아비 귀환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막 그 소문이 막 돌아가는 게 어떤 소문까지 도냐면은 노동당 비서도 가는 거 보니까 이 나라 망한다. 다 굶어 죽는다. 우리도 가는 거다. 이런 소문이 막 꽃제비들 안 쓰면서 막 소문이 막 돌면서 그때 이제 막 탈북 행렬이라는 게 엄청난 행렬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진짜 망하나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 공개 처형을 막 소 잡아먹었다고 막 공개 처형하지 막 그런 것도 보니까 막 세상이 어수선한데.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당장 지금 먹고 살 일이 급했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속에서 내가 합숙에서 합숙생활을 했는데 이제 휴식날에 집에 이제 아버지 엄마 배급도 안 주니까 걱정스럽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하루 10건이 석장이 나오는데 합숙밥을 주는 게 10건이 석장이 나오는데 이제 한 장 두 끼만 먹고 한 장씩 계속 전략을 했어요.
철도대학을 졸업하고 철도청에서 일했던 김나영 씨는 집으로 올 때마다 식권을 팔아서 먹을 것을 챙겨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식권을 모았다가 그 식권을 모은 거 가지고 그 식당 창고장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이 안 먹은 이 식권만큼 나 쌀 좀 줘라. 내 안 먹은 그만큼 쌀 줘라. 그러면 쌀을 이제 보리쌀이에요. 보리쌀을 이제 한 요만큼 주면은 그걸 이제 숙모 가방에다 내가 딱 가지고 집으로 와요. 집으로 오면 이제 아버지 엄마가 뭘 먹었냐 이제 그것부터 이제 다 이제 뒤져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어느 날 가보니까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부모님들은 막내딸 시집 보낼 걱정에 혼수가 될 만한 것들을 사다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 산나물 캐고 막 이제 그 고사리 꺾어가지고 애아버리를 이렇게 좀 하는 데다가 말려가지고 받쳐가지고 고사리 몇 킬로 받치면 옷 끼지 옷 한 벌 끼지 뭐 이런 거 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 시집 보내는 예단 준비를 한다고 그 고사리 꺾으면서 개를 잡아서 그 개가죽 이제 인민군대한테 바치는 그거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나를 시집 보내겠다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명강사 김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